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지역 순방에서 동맹국들과 북한의 무모한 도발들에 따른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동맹국들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영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주권, 영토 보전, 항해의 자유, 공정거래 등 서로 공유되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필리핀과 태국, 한국 등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4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등을 참석합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달 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강한 외교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뒤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북한과 중국 등 일부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일본 내부 여론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의 싸움이 끝나가는 중이라며 이에 참여했던 이란 민병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IS로부터 탈환한 지역을 다시 이라크인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아파인 이란 민병대는 순위파 무장단체 IS와 싸우는 이라크 정부군을 도운 바 있습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중동의 이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정부도 틸러슨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 마이두구리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저녁에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이 발생한 지역은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정부군과 보코하람 간의 교전을 피해 머무는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보코하람과의 분쟁으로 최소 2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난민 캠프 부근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 등의 공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필리핀 남부 마라위에서 벌어진 반군과의 전투가 5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라위엔 더 이상 반군이 없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로그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정부군이 반군 지도자 2명을 사살했다며 마라위가 테러리스트 세력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숨진 반군 지도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에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말 필리핀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고 극단주의 반군 소탕 작전을 시작한 이래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필리핀 정부군의 마라위 탈환을 축하하며 필리핀군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란이 오늘 일본을 강타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도쿄 서남부 지역에 상륙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약 1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곳입니다. 그런 자부심은 메이저리그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의 이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월드 시리즈,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팀들이 겨루는 야구 경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월드 시리즈 경기는 미 서부에 위치한 LA 다저스와 미 남부의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맞붙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던 LA 다저스와 예상을 뒤엎고 전통의 명가 뉴욕 양키스를 꺾고 올라온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대결에 벌써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야구 애호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LA 다저스에는 한국의 류현진 선수를 비롯해서 다수의 일본 선수 등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지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던 휴스턴 지역민들이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많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8도, 신의주 4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19도, 함흥 6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2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Brother 4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reenfield, 아름다웠던 옛날을 추억한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ve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Ooh.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m.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일본 연립여당이 어제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총선 공약대로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했고요. 이어서 중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보고서 내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죠.
네,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어제 일본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 중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의회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다루는 기관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3석을 차지했습니다. 진보진 의 신당인 입헌민주당이 55석으로 제일 야당이 됐고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은 50석을 얻었습니다.
예. 자, 연립 여당의 의석은 300석이 훨씬 넘고 제일 야당은 50석을 조금 넘겼네요.
네. 한마디로 여권의 압승입니다. 특히 313석을 차지한 것 의미가 큰데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전체의 3분의 2인 310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의 연립 여당은 이 보수 야권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아베 신조 총리도 개헌선을 확보한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네, 이 아베 총리가 오늘 총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과 여당, 야당의 폭넓은 합의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선 공약대로 개헌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우선은 자민당 안에서 이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야의 합의를 얻어낸 뒤에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고 이 순차적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예. 자, 그럼 개헌은 언제부터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아베 총리가 오늘 회견에서 아직 개헌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개헌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일본 자위대 설치와 운영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서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은 교육 무상화, 또 셋째로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넷째는 긴급사태 혹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권한 강화 등입니다. 이게 자민당 총선 공약집에 들어있는 개헌 방향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것은 이 첫 번째 항목, 이 자위대의 헌법 근거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이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요?
예,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전후에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국 사령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 헌법 9조 1, 2항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헌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 자위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헌법에 추가해서 이 공식적인 무력행사 기구가 되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전쟁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들 만들겠다는 게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계획입니다.
예. 자, 선거 초반에는 야권 신당이 관심을 모으면서 이 집권 자민당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첫 여성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지난 7월 이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지역정파를 이끌어서 자민당에 크게 이겼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희망의 당이라는 야권 신당을 창당해서 이번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1야당인 민진당이 해체 주순을 밟으면서 이 소속 의원들이 신당으로 모였는데요. 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후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 신당에 대해서 크게 높아지면서 일본 매체들은 신당 돌풍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992년 일본 신당이 집권에 성공했던 사례를 전하면서 이 희망의 당을 상대로 자민당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희망의 당이 집권은 고사하고 겨우 쉰석에 머물렀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이케 지사와 희망의 당 집행부의 보수적인 정책이 문제였는데요. 이 개헌에 찬성하고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도 일부 동조하는 등 이 자민당과 별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 진보적인 야권 정치인들이 입헌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따로 꾸려 나왔습니다. 이 인민당은 야당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갔고요. 그래서 오히려 희망의 당보다 5석 많은 55석으로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했다고요?
네, 스페인 정부가 지난 토요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주재로 긴급 내각회의를 열어서 카탈루냐 자치구에 대한 헌법 155조 권한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 제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직접 이 지역을 통치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6개월 안에 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카탈루냐 지방정부를 구성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 이 스페인 북동부 대도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는 이 스페인 나머지 지역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요. 이 경제력도 월등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페인 치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달 초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정세가 아주 혼란해졌습니다. 이 투표 참가자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 측이 주장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원천 무효로 규정했는데요. 지난주 스페인 정부가 독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시한을 이 자치정부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 독립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헌법 155조 권한 발동안을 오늘 금요일 스페인 상원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이 오늘 내각회의 의결사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점인데요. 이 자치정부의 라울 호메바 외무부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이 카탈루냐인들의 의지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BBC 방송 인터뷰에서 비판했는데요.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종 운동을 주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치정부 측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이 스페인 상원이 헌법 제155조 발동안을 심의하는 전날인 오는 26일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의회에서 공식 독립선언을 할 것으로 보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데요. 이 공식 독립선언이나 자치정부 해산, 이렇게 양측이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막판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이웃나라에서도 이 중앙정부에 맞서는 움직임이 또 있죠?
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가 어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각각 실시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주에서는 40% 이상 투표율에 95%가 찬성했고요. 이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토주에서는 투표율 약 60%에 찬성률은 98%에 이르렀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 주들은 이 카탈루냐처럼 독립을 추진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세금 분배 개선, 이게 자치권 강화한 투표의 핵심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처럼 분리 독립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부유한 자치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 가난한 나머지 지역에 쓰인다는 불만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표시됐다는 점에서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종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이 중국에서 돌고 있는 신종 H7N9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쉽게 전파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가와오카 요시히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겨울 중국에서 이 H7N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환자로부터 이 바이러스 입자를 채취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결과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생돼서 포유류 사이에서도 공기를 통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고요. 이 적은 양의 바이러스라도 높은 치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H7N9 바이러스라면 지난 2013년에 중국에 처음 등장했던 바로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당 바이러스는 이 감염된 조류에 노출된 인간도 이 중증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고위험성 바이러스인데요. 2013년 이후에 이 H7N9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국에서 1,500여 명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그 중에 약 40%인 600명 이상 숨졌는데요. 연구진은 네 번의 유행 기간을 거칠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지난 독감철에 그중 절반 가량인 760여 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 때문에 그 사이 H7N9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H7N9 바이러스가 다른 두 개의 변종 바이러스로 나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과 더불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 담비를 비롯해서 쥐와 원숭이 등을 이용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그 중에 한 변종 바이러스에서는 현재 독감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해서 고도의 내성이 생겨서 인체에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거기에 더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연구진은 전염성 검사를 위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흰 담비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이 건강한 흰 담비들이 들어있는 우리를 그 옆에 놨는데요. 이 병든 흰 담비 옆에 있던 네 마리 중에 세 마리가 감염됐고요. 그 중에 두 마리는 죽을 만큼 바이러스가 이 빠르고 쉽게 전염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에 방출되는 이 작은 호흡기 입자들만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중증 질환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죽음까지 일으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백신 개발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H7N9 백신은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바이러스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건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변종 바이러스 중에서 이 저병원성 바이러스에 기반해서 이 백신을 새로 개발해낸 게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고병원성 바이러스에도 이 백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상실험이 아직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이 H7N9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 능력이 더욱 증진되고 이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감세안이라고 평가한 세제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허리케인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나섰습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세울 국경 장벽의 시제품들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소식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번 세제개혁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 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세제개혁이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제개혁 문제가 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국경 강화 등과 함께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자신한 세제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세금을 깎아주고요. 과세 항목을 단순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7단계인 개인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합니다. 또 기업에 매기는 세율, 세금, 즉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줄이고요. 그 밖에 상속세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방송 회견에서 이 세제 개혁이 탄력을 받았다면서 이 엄청난 성장을 촉진하고 부채와 적자를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 법안 통과를 말씀한 대로 장담하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최근 들어 이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연방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서 이 세제 개혁 법안을 이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놔서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 단순 과반이라고 하면 상원이 모두 100석이니까 51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트라고 해서 의사 진행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진행 방해를 끝나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번 예산 결의안이 이 세제 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트에 구애되지 않고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아서 어느 때보다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예, 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52석이니까 표결에서 반대표가 한 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반대표가 두 표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이 반대표 두 표가 나와서 찬반이 50대 50이 동수가 되면요, 공화당 소속이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화당 뜻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세제 개혁 법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일단 법안을 만들어서요.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 연방 하원과 협의해서 단일한 하나의 법안을 만들고요. 이걸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자, 그럼 하원에서는 이 세제 개혁 법안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뭐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또 하원에서는 상원하고는 달리 의사 진행 방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화통화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펜스 대통령,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화회의에 참석해서 이 법안을, 세제개혁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 세제 개혁 법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내년 7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대가를 치를 것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물론 이렇게 세제 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죠. 이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중상층의 부담을 더 지우는 방안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정부하고 지역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 항목을 없애는 그런 방안이 이 방안에 몇몇 공화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또 다른 쟁점으로는 재정적자 증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이 텍스컷이죠. 세금 감면인데요. 이게 이제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요, 앞으로 10년간 줄어드는 세금 수익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화당이 공개한 이 개혁안에서는 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하는 말은 이 세제 개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이 세금 부족분이 보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5명이 한자리에 모인 아주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미국 남부와 중미 미국령을 휩쓴 해리케인의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선 음악회에는 레이디 가가, 엘라바마 등 미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 그 2000년대에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구호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만났었죠. 2004년에는 서남아시아를 덮친 쓰나미 구호기금이었고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요.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이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IT 지진 구호기금을 모금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모인 게 지난 2013년 이래 처음이라는데요. 당시에 이들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도서관 개관 기념 행사에 모인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모였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했나요?
아닙니다. 참석하지는 않고요. 영상으로만 인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들 전직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들의 빛나는 노력이 미국이 하나임을 상기시킨다고 칭송했습니다.
예. 자, 21일 행사에 참석했던 전직 대통령들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보여준 미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칭송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면서 미국의 마음이 미국이 가진 문제들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음악회를 주최한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3,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화제가 된 연설이었죠.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우연히 19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서 비난하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Our politics seems more vulnerable to conspiracy theories and outright fabrication. We've seen our discourse degraded by casual.
부시 전 대통령이 말인데요. 정치가 음모와 날조에 휘둘리는 것 같고 이 잔인함이 인상적인 풍조가 됐다는 겁니다.
At a time when our politics just seems so divided and so angry and so nasty.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현재의 정치가 너무 분열을 조장하고 역겹다는 겁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 한 말이다 이런 분석이 많죠.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행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그간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실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특히 이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나온 뒤에 건강보험제도 개편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연설을 두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오랜만에 대통령다운 연설이 대중에게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가 미국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장벽의 시제품이 국경에 세워졌다는 소식이군요.
네, 장벽 시제품 8개가 최근 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이 멕시코 접경 지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이번 달 26일까지가 시한이었는데요. 시제품 건설이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예, 뭐 시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이 멕시코 국경에 어떤 장벽을 세울지 아직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경 경비를 맡은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라고 하는데요. CBP가 2천만 달러를 들여서 6개 업체에 발주를 줘서 시제품 8개를 만든 겁니다. 이 CBP는 이 시제품 가운데 이 국경 장벽 최종 설계에 사용할 제품을 뽑을 예정입니다.
예. 자, 과연 장벽이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장벽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높이가 이제 모두 9m가 넘는데요.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 외곽이 이제 모두 직사각형인데 기울기나 두께 등 이 세부 형태는 모두 다른데요. 미국 공영방송 NPR 보도에 따르면 이 8개 가운데 4개는 콘크리트 재질이고 나머지 4개는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만들었는데 이 시제품 가운데 한 개는 끝에 쇠못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예, CBP 측은 물론 이 장벽을 넘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해달라고 주문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CBP 측은 장벽을 기어 올라가거나 뚫거나 아니면 밑에 땅을 파서 통과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를 이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아까 국경 장벽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장벽 건설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아직 확보가 안 됐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련 예산으로 16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과 그리고 또 공화당 일부에서조차 이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장벽 건설이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장벽 건설에 반발해 지난 9월에 이 샌디에이고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이 새 국경 장벽 건설이 실현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또 이 최근 서남부 국경지대에서 사로잡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수가 줄고 있어서 의회에서 이 장벽 건설 예산을 얻어내기 더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계획상으로 당초 계획상으로 새로 세울 국경 장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120km에 달합니다. 이 새 국경 장벽이 세워지는 지역이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요. 장벽이 대부분 텍사스 주에 그리고 일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들어섭니다. 이 참고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길이가 약 3,200km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1,100km 지역에 이미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 대부분은 미국에 처음 정착하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화려한 출발을 하기란 쉽지 않죠. 오늘의 주인공 타시타 투파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2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온 타시타 씨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 타시타 씨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손꼽히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미국의 도로 곳곳엔 아이들을 학교로 실어 나르는 노란색 통학버스, 즉 스쿨버스가 줄을 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교하기 때문인데요.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가장 성공한 스쿨버스 회사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MTN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무려 15,000명의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44, MTN이 새롭게 문을 연 버스 집결지, 노란색 스쿨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타시타 투파시입니다.
I do drive a lot. I actually had a new work.
전 지금도 운전을 많이 합니다. 새로 산 차의 운행 거리가 지난달에 16,000km를 찍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가 됐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운전 중독인 것 같습니다.
운전이 좋아 시작한 스쿨버스 사업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타시타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오로모족이 거주하는 오로미아주에서 태어난 타시타시는 13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가족이 운영하던 농장에서 자랐는데요. 늘 도시로 가서 멋진 직업을 갖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타시타 씨는 난민 신분이 되고 말죠.
I was a political asylee. I did not agree or like.
전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했거든요. 미국에 오기 전에 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군사정권이 소련 붕괴와 함께 무너졌죠. 전 오로모족의 일원으로 오로모 해방전선의 활동을 도왔는데 하지만 결국 에티오피아의 최대 반군 조직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에티오피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정치적 난민으로 미국에 온 타시타 씨가 정착한 곳은 미네소타주의 최대 도시 미니에폴리스였습니다.
I came to Minneapolis on September 17, 1992, and it was a very
미니에폴리스에 온 게 1992년 9월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 날씨였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에서 나와 도심을 걸었는데 정말 높고 멋진 빌딩이 있더라고요. 몇 층인지 세봤는데 50층까지 세고는 멈췄습니다. 끝까지 못 셀 정도로 고층 빌딩이었어요. 나중에 이곳이 미니에폴리스의 명물이자 상업용 빌딩인 55층짜리 IDS 센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훌륭한 건물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뭔가 해내고 싶다. 뭐 이런 다짐을 했죠.
하지만 이 막상 미국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I could speak English, but I found out that I didn't after I came to Minneapolis.
에티오피아에 있을 땐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미니에폴리스의 힐튼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릇 닦는 일이었죠. 시간당 5달러 60센트를 주는 일이었는데 전 그래도 재밌게 일했습니다. 이후에 직업훈련센터에 등록해서 일을 배우기도 했고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경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타시타 씨는 학교에도 진학했는데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학위를 마친 후엔 미네소타 주정부의 주택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so many opportunities, and one of these opportunities is to be able to do two jobs.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저는 주정부에서 일하면서도 택시 운전을 또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저녁 시간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운송업 일이 무척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운전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일하다가 택시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타시타 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고 또 공항 같은 먼 거리는 피하고 가까운 거리만 다닌다고 동료 운전사들이 타시타 씨를 회사 측에 고발한 건데요. 결국 택시 회사는 타시타 씨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본인의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Yeah, always challenges for me to do business in Minnesota.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 무엇보다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저와 비슷한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2003년에 형과 함께 스쿨버스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손으로 쓴 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던 거죠.
타시타시는 아내가 쓰던 밴, 그러니까 승합차 한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 머무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고 오는 일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When we started this business, I think I neglected going to the
사업 자금을 빌릴 데가 없었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용도 없었고요. 제가 거래하던 은행원조차 돈 낭비하지 말라며 비꼬았습니다. 결국 사업 융자를 받는 건 포기했고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벤 한 대에 사업 자금도 부족했지만 한때 외교관을 꿈꿀 정도로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력을 가진 타시타 씨는 일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지금 MTN은 직원 300명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버스 집결장엔 300대의 버스와 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if you are young, make sure that you are washing your mama's dish.
전 젊은 사람들에게 어머니 주방일을 도우라고 조언합니다. 훈련은 집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도 활용할 줄 알고 기술도 더 좋고 더 열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출신 타시타 투파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타시타 씨의 성공 비결과 함께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t put one's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can't put one's finger on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put one's finger on i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새 그림 잘 봤지? 어떤 거 같아? 라고 묻자 제가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아름답긴 한데 무언가가 좀 빠진 거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슨은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어, 그래?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은지 정확히 말해줄래? 라고 하자 저는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솔직히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F-I-N-G-E-R,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is used when you can't find out the exact reason why a situation is the way it is, especially when something is wrong. It can also mean that you can't recall or remember something.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와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한데 알아내기 어렵다거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let me give you an example. If your friend looks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you can't seem to figure out why,
오늘따라 친구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you can say, you look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I can't put my finger on it.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네, 오늘 배우신 표현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터 반데로스가 부른 Dance with my father,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다 하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Ooh.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just to comfort me, yeah, yeah.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he left a dollar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step, one final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Cause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0월 23일 오늘.
Over a thousand heavy guns opened fire on the German and Italian.
버나드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의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2차 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래 독일은 곳곳의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리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일군은 전술의 천재로 불리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현재 영국군 사령관을 몽고메리로 교체, 그는 독일군을 격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2년 오늘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해 독일군을 무너뜨린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신병치료차 독일에 귀국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영국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11월 3일 남아있던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하면서 11일에 걸쳐 지속된 엘 알라메인 전투는 끝이 나고 맙니다. 1956년 10월 23일 오늘.
Budapest is in revolt. With uncontrolled fury, crowds set fire to Russian flags.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반소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련군의 철수와 개혁주의자인 임레나지의 복귀, 그리고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10만 명의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헝가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후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으로 동구권에 또 한 번 희망의 싹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폴란드가 첫 반소봉기의 불을 지피자 그 불은 헝가리에까지 번져 1956년 오늘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반소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산당은 무마책으로 나지를 총리에 앉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령을 선포, 소련군을 끌어들입니다. 이에 소련군은 11월 4일 2,500대의 탱크를 앞세워 부다페스트를 공격하고 헝가리 시민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로 인해 헝가리 반소봉기는 12일 만에 무력 진압되고 결국 헝가리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카다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